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영상인데요. 이걸 보면서 저는 마치 한편의 스릴러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스릴러요? 흥미로운데요?
네,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딱 생긴 거예요. 근데 이걸 막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이 도시의 운명이 단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데 만약 그 사람을 못 찾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오늘 저희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찾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 아주 적절한 비유이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 단순히 어떤 영웅적인 인물을 찾는 데서 그치지 않거든요.
네.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분교의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그 틈을 막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 이런 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성경 에스겔서에 나오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이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중심으로 왜 그런 사람이 필요한지 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을 때 어떤 비극이 왔는지를 여러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와, 생각만 해도 어깨가 무거워지는 역할인데요. 그럼 그 원형은 어떤 모습일지 자료가 가장 먼저 주목하는 인물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아브라함 하면 많은 분들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유명한 믿음의 시험을 떠올리시잖아요.
네,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죠.
근데 이 자료는 의외로 다른 두 가지 사건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가 조카 롯을 구출한 사건이에요. 롯이 더 좋은 땅을 콕 찍어서 차지하고 떠났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얄미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쌤통이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쟁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훈련시킨 정예 병력 318명을 이끌고 가서 구해오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가족을 구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아,
자신을 떠나간 사람, 어찌 보면 자기한테 손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외면하지 않는 책임감. 이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죠. 근데 자료가 진짜 주목하는 두 번째 사건은 스케일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요?
네. 바로 타락한 도시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려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딱 나서서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마치 하나님하고 필사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협상이죠.
50명에서 시작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정말 끈질기게 숫자를 깎아내려가죠. 그리고 마침내 의인 10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그냥 끈질기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통해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네, 그 질문이 이 분석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이 행동을 자료에서는 중보라고 설명하는데요.
중보요?
네, intercession. 단어 뜻 그대로 사이에 들어가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멸망 직전의 공동체와 심판하려는 하나님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던져놓고 방패처럼 서 있는 그림인 거죠.
와.
여기서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소돔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타락했다고 알려진 공동체를 위해서까지 그들의 처지에 깊이 공감하고 대신 나서는 행위. 이것이 바로 틈을 막아서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 극진적인 공감과 책임감이라고 자료는 분석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고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끌어안고 대신 나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소돔의 결말은 비극이었죠.
네.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남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공동체 스스로가 무너지는 걸 막지는 못했죠. 그렇다면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조차 단 한 명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안타깝게도 자료는 바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례로 넘어가 보죠. 바로 예언자 예레미야 시대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충격적인 미션을 주시죠.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단 한 사람이요?
네,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은 10명을 얘기했는데 기준이 훨씬 낮아졌어요.
조건이 정말 파격적으로 낮아졌죠. 하지만 결과는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아.
예루살렘 성 그 어디에서도 의인 단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도시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와.
공동체 운명이 정말로 단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에 달려있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말 절망적인데요. 그리고 동시대에 활동했던 또 다른 예언자 에스겔의 이야기는 이 주제를 더 깊게 파고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에스겔은 25이라는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땅 그발강가에서 지내던 인물이죠. 그러다 3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오늘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등장합니다.
어떤 구절인가요?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인데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찾다가 찾지 못했다.
네, 이 구절의 톤을 잘 느껴봐야 합니다. 이건 그냥 사실 전달이 아니에요. 멸망을 막아줄 그 단 한 사람을 정말 간절하게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는 하나님의 깊은 탄식이자 안타까움이 담겨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일반 백성까지 그야말로 예외 없이 모두가 타락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찾다가 찾지 못했다는 말이 정말 가슴 아프게 들리네요. 도대체 사회가 얼마나 총체적으로 붕괴했기에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료는 당시 예루살렘 사회의 부패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부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 병든 환자의 몸을 CT스캔하듯이 사회 각 계층의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 붕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시스템 전체가 감염된 거죠.
위에서부터요?
네. 첫 번째로 가장 위에서 도덕적 방향을 제시해야 할 선지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의 영혼과 재물을 삼켰다고 표현합니다.
와, 공동체를 지키기는커녕 약탈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적인 길잡이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포식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그 아래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두 번째 계층인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지적해요.
그게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회의 기준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기준 자체가 흐려지니까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에 물들고 제사장들은 원칙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은 정치 지도자들이겠군요.
맞습니다. 세 번째 계층인 고관들, 즉 사회 지도층은 음식모를 삼키는 이리에 비유됩니다. 부당한 이익을 탐해 피 흘리기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해요. 리더십이 공동체의 이익이 아니라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곧바로 정치, 사회적 부패로 이어진 거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썩어 내려오니까 마지막엔 일반 백성들까지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게 가장 비극적인 지점입니다. 네 번째 계층인 일반 백성들조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억압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지도층을 비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을 그대로 학습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행하고 있었던 거죠. 강강약약이 아니라 강약약강의 문화가 사회 전체에 만연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죠. 선지자들이 지도층에 이런 온갖 악행을 덮어주는 행위를 회를 칠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더러운 벽을 감추려고 겉에만 하얀 회를 칠하는 것처럼 진실을 외면하고 괜찮자 괜찮다 하면서 거짓 평안을 외쳤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건 나중에 예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한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에요.
아, 회칠한 무덤이요?
네. 겉은 번지르르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죠. 즉, 예루살렘 사회는 어느 한 부분만 썩은 게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와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서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무너지는 성벽의 틈을 막아설 사람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 전의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했는데 잔류는 이 틈을 막아서는 행위가 오늘날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네, 바로 설교자 본인의 잔인어른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으셨다고 해요.
4시간씩이요? 와, 보통 사람이라면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럽고 지루할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셨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누워서 4시간을 버텨야 하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요?
네, 그 누워서 꼼짝 못하는 4시간을 오롯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시간으로 사용하신 거죠.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수십 년 전 만났던 성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고
와.
심지어는 병원 근처 동네 슈퍼 주인을 위해서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가 21세기에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상황에 깊이 개입하고 그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틈에 서는 행위라는 거죠.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거대한 성벽을 막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시간을 내어주는 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가장 도전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수꾼의 비유는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서 적의 침입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죠.
네.
만약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성이 함락되고 사람들이 죽는다면 그 책임, 즉 그 피값은 파수꾼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피값, 책임이 정말 무겁네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현대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관자 효과가 떠오르네요.
아, 바이스탠더 이펙트요?
네.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주변에 사람이 마를수록 누군가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라며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현상이잖아요. 이 파수꾼의 비유는 그 방관자 효과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개념 같아요.
정확한 연결입니다.
모두가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할 때 그 누군가가 되겠다고 나서는 책임감을 말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파수꾼은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비평가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경고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질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죠. 침묵이 암묵적인 동의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기꺼이 목소리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을 막아설 부모라는 이름의 파수꾼이 있는가? 갈등으로 침몰하는 사회에 틈을 메울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가 있는가? 세월호가 침몰할 때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책임을 미루던 그 순간 진정으로 그 배의 파수꾼은 누구였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 파수꾼의 역할이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속한 사회에서든 누구나 적용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자료는 남 탓을 하거나 책임을 미루는 대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소서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는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설 한 사람에 대한 깊은 탐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필사적인 중보기도에서 시작해서 의인 한 명이 없어 멸망한 예루살렘의 비극,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의 위기까지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책임감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네, 특히 파수꾼의 비유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단순히 나팔을 부는 행위에서 끝나지 않죠.
그렇죠.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의 책임, 즉 피값까지 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침묵과 방관이 단순한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때로는 비극에 대한 적극적인 동조가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아.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당신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 혹은 더 넓은 공동체에서 무너진 성벽의 침처럼 보이는 균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균열 앞에서 파수꾼이 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며 또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요?